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양석효 강도사 못생겼다고 부른 사람 누구예요? 분명히 숙대는 부흥할 겁니다. 제일 불신앙적인 소리 중에 하나가 캠퍼스 선교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도 이 땅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들어야 될 청년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캠퍼스를 향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의 깃발을 꽂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금년에 처음 파송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세 분의 캠퍼스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이 한 절이지만 사실 긴 이야기를 이 한 절 속에 담고 있습니다. 청년이 등장을 하죠.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달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유명한 예수님의 질문은 그리고 이 청년의 질문은 사복음서의 요한복음 빼고는 다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성경 속에서도 취급되고 있죠. 예를 들면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부자로 소개를 해요. 부자. 근데 마태복음은 이 청년을 젊은 청년으로 소개를 합니다. 젊어요. 굉장히 젊은데 부자입니다. 굉장히 호감이 가죠? 게다가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의 지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킹카입니다. 뭐 이런 젊은이들을 만나보기 힘들 정도로 두루두루 갖춘 청년이에요. 게다가 예의가 발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이 정도 젊은이면 그저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주제들이래야 굉장히 좀 재고 폼잡고 세속적인 주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모든 걸 갖춘 이 청년이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얄밉죠. 굉장히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얄밉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다 갖췄는데 말하자면 신앙까지 좋으려고 목말라 하고 있어요. 뭐 어쩌자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오늘날 교회 오빠 같은 스타일이 아닌가. 이 당시에는 물론 무슨 회당 오빠 이렇게 불리웠겠죠. 회당 뭐 그런 말은 안 썼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불리웠을 정도의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대답을 꺼내놓습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내용이 사실 신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란이 된 주제입니다. 거 봐라. 예수님도 자신을 스스로 선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속에는 물론 자신도 포함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쪽에서 이 질문을, 이 대답을 굉장히 이용해 먹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자,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그럼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신 겁니다. 이 청년이 생각하는 선함의 기준은 달랐어요. 말하자면 이 청년의 질문을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적어도 이 청년의 신앙 세계 속에는 구원을 얻는 문제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못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구원은 선행으로 얻는 것으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젊은이의 이런 잘못된 접근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피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여섯 개 항목의 계명들은 전부 어디에 나오는 항목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거 아시죠? 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우리 지금 토요일 날 리더 시간에 10계명에 대해서 두 주 동안 지금 다루었는데, 자, 우리 한번 리더가 아니더라도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10계명 한번 외워볼까요? 자, 1 뭘까요?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그렇죠, 우상에 이상한 것들 만들어가지고 절하지 말라.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오늘 저녁에 잠깐 팁으로 드릴 테니까 빨리 외우시기 바랍니다. 1 하면은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쉽죠? 예. 2,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절하지 말라. 벌써 들어왔죠?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사로운 일을 금하라, 안식일 날에는. 그렇죠? 예, 말 되죠. 그 다음에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북에서는 어머니를 오만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5, 6, 6의 원래 버전이 이렇습니다.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육체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계명이 살인하지 말랍니다. 7, 칠보 단장한 여인을 삼가 주의하여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8, 팔뚝으로 도둑질하지 마라. 팔이 도둑질하지 말라죠. 9, 구구절절히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말라. 10, 탐심,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 마지막 항목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이 있어요. 자, 이것을 뚝 잘라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당해야 되는 규례들을 묶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바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보십시다.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오, 대단하죠? 다 지켰대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정확한 의도를 짚어냈어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재물 다 팔고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일까? 여러분, 그 다음 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이게 놀랐다는 말인데 못 알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시작. 네, 낙타와 바늘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사실상 이 쭉 긴 내용을 결론 짓는 부분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겠어요? 자, 우선 이 낙타와 바늘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통 그 예수님의 유머 정도로 이해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을 알면 이 의미는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다 압니다. 제가 그 예루살렘을 방문해 봤더니 가이드하는 그 고고학 전공하는 후배가 선배님 꼭 가볼 때가 있습니다. 따라갔더니 예루살렘 성 중에서 큰 문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문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들락달락 할 정도로 넓고 큰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이 딱 정한 시간이 되면 닫힙니다. 그래서 아무도 출입을 못해요. 그러면 허겁지겁 장사를 하다가 늦게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려는 사람들이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큰 문 옆에 바늘귀처럼 생긴 조그마한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문 이름이 바늘귀입니다. 바늘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런데 장사를 해서 물건을 또 사가지고 낙타 등에다가 잔뜩 싣고 낙타로 끌고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그 낙타는 이 바늘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등에 지었던 모든 짐들을 다 풀고 내려놔야 그 낙타가 겨우 그 낙타귀 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부자가, 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세요.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어느 쪽입니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노력으로도 수고로도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청년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물질을 바쳐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관점에서 한 말이 아니고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목마름과 질문은 갖고 있었지만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율법을 접근한 이해와 예수님이 이해한 율법의 순종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질적인 가치를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것을 강조하고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말 자체는 베이트, 집이란 뜻이죠. 헤세드, 자비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가 합성어가 이루어져서 베이트 헤세드, 베데스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는데 누구든지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달려가면 그 연못에 들어가면 모든 병이 깨끗이 낫는다는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가에는 항상 환자들로 바글바글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8년 동안 거적을 깔고 누워 지내던 환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질문을 하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38년 동안 수족을 못 쓰고 누워있던 환자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저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이 병이 고쳐지는데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나이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지금 그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바로 그 자비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만 소리치면 될까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소리만 치면 돼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내적인 그 속에 율법적인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 수족을 쓰지 못하는 병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연못가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방법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인류의 모순이에요. 인류는 끝없이 이 방법을 찾아다녀요. 아니, 그 연못가에는 전부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넣어줘요? 자기 들어가기도 바쁜데. 거긴 치열한 또 나름대로의 서열이 매겨지고 생존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누가 넣어줍니까?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 연못가에 모인 인생들에게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누군가 저를 저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를 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숭고하고 고결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율법화되는 의식구조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신앙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갈수록 그분의 은혜만 목말라하는 신앙의 초점과 관점으로 바뀌는 태도와 초점을 얘기합니다. 아, 정말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서 참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어요. 뭐 국왕을 만나기도 했지만은 저는 이제 선교 갔다가 가능하면 금요일에 어쨌든 돌아오려고 합니다. 일단 금요 철야를 참석을 해야 되고 또 토요일 날 오니까 이 주일 설교와 주일 지내는데 굉장히 그 좀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목요일 밤에 캄보디아 공항에서 11시 45분 비행기인가요? 탔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여기 새벽 6시쯤 넘어서 떨어집니다. 이 비행기가 순조롭게 이륙을 딱 했는데 정확하게 1시간 5분쯤 비행을 하는데 갑자기 기내에서 방송이 흘러나와요. 지금 이 비행기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인근 홍콩 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끊어져요. 그때가 새벽 3시입니다. 전부 깊은 잠에 떨어져 있다가 승객들이 다 놀랬죠. 저는 이제 잠을 마침 안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웬만하면 그 인근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 같은 거 안 하는데 제가 30년 넘게 비행기를 타고 다녀봐서도 그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유를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비상 착륙한다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또 방송에 나오는데 지금부터 비상 착륙을 위해서 기름을 다 버리겠습니다.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보통 일이 벌어진 게 아니구나. 기름을 버릴 정도면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이 착륙할 때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 이 큰일 났다. 그러나 태연한 척하고 앉아 있었죠. 이상하게 비행기만 타면 승무원들이 저를 다 알아봐요.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가 거기서 막 방방 뜰 수도 없고. 어? 그건 누가 미리 목사님 비행기 탄다고 얘기를 해주나 봐요. 우리 교회 자매들이. 그 승무원들이 많으니까. 그래 앉아있는데 정말 비행기가 홍콩 상공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름을 버리느라고 30분 비행기 돌더라고요. 착륙을 안 하고.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야 살다가 이런 일도 겪는구나. 정말 내일은 모르겠구나. 그래서 이제 착륙을 하려고 딱 랜딩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 만약에 랜딩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때 이제 저 뒤쪽에 앉았던 청년 하나가 남자인데 자매랑 뭐 연인 사이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부부 사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젊어요. 앞으로 쏜살같이 뛰어나가더라고요. 그 청년들의 행동 때문에 모두가 놀랐어요. 이게 또 테러범인 줄 알고. 테러범이 아니라 얘들이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겁이 나가지고 제일 먼저 내리겠다고 그 입구 쪽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무원들이 앉혀서 제지를 시키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서 그 승무원들 입구에 앉는 의자에다 두 청년을 막 강제로 앉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탁 휴대폰을 키니까 이 와이파이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HK라고 딱 이니셜이 뜨는데 통신이 되는 것 같아요. 홍콩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얼른 문자를 날렸어요.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어쨌든 이 상황을 교회나 또 가정에게는 알려야 되겠기에 제일 먼저 이제 캄보디아 지금 책임자로 가 있는 신용길 목사님에게 문자를 날렸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비상 착륙을 하니까 기도 좀 해다오. 근데 답이 안 와. 근데 그도 그럴 게 그 시간은 캄보디아는 한밤중이에요. 그러니까 못 볼 수도 있겠죠. 후에 보니까 봤다 그래요. 답을 해야 될 거예요. 답을. 네? 그리고는 이제 와이프한테 일단 놀랄까봐 간단하게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농담인 줄 알고 장난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조금 있다가 비행기가 딱 착륙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한 두세 시간을 하는 것 같아요. 조사가 다 끝났나 봐요. 그러니까 새벽 5시가 넘어가는데 5시 반 넘어가는데 그때 한 2시간 반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별 이상이 없이 이제 모든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다 버렸으니까 이제 기름 넣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그 큰 비행기가 기름 넣으러 저 산속 가까이 으슥한 곳까지 그냥 굴러서 덜덜덜덜 가더라고요. 한 15분 간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더라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이게 새벽 6시 반에 도착해야 될 비행기인데 아침 10시 반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일 저녁 설교를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상 상황 속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비행기를 안전히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종이를 찾아보니까 종이가 없어요. 메모지를 달라고 하니까 메모지를 코딱지 마른 걸 주더라고요. 거기다 설교를 준비를 할 수는 없고 해서 가방을 막 뒤져보니까 이티켓이 나와요. 저 핑계. 그래서 이티켓 맨 윗장을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그게 이겁니다. 지금 이거 설교. 그 뒷면에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교를 다 작성을 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 정말 절박한 준비였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 예수님의 이 청년에게 물었던 질문은 인생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관한 질문을 무엇을 득도하거나 어떤 도덕률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행위적인 측면이 분명 신앙생활 속에 따라가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청년이 모르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재물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 재물이 무용하다 필요 없다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아직도 이 재물이 영생의 문제보다는 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네가 붙잡으라면 뭘 붙잡겠느냐 그 질문과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네가 마지막 붙잡으라면 뭘 붙잡겠느냐. 그러나 이 청년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필요하고 돈을 버십시오. 열심히 버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 인생살이 속에 이 물질의 가치관이 우리 살아가는 이유가 돼서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목적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실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생명을 구하는 데 소용되도록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 내내 다시 한번 고민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 바로 그것은 뭘까요? 이 청년에게는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게 갖춰져 있던 청년이었어요. 부러울 것이 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를 놓고 그는 결국 갈등하여 근심빛을 띠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이제 내일 새로운 날 밝아오고 해가 뜨면 이 똘끼 충만한 세상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현장을 선교의 현장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여기 돈벌이 하러 나왔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인생은 그 시간은 굉장히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 일터는 또 그 캠퍼스의 현장은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현장이라는 사실 앞에 눈뜨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한번 부르십시다. 315장
그는 해를 주시
이 시간에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곤고하고 육신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치유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 서신 채로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 누군가를 대신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아픔이 있다면 대신이라도 그 아픔에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종일토록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시고 황혼이 진 늦은 이 시간까지 주의 말씀 앞에 즐거이 앉아 예배토록 큰 은혜와 큰 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모든 고통과 상처에 손을 얹어 구합니다. 여호와 라파 창조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얹으시어 기름 부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병든 것들이 거두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전쟁터 가득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일,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는 생존의 현장이 아니라 밥벌이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선교의 현장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시고 내 생에 오늘이 마지막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담대히 용감히 손들어 대답할 수 있는 삶의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불담으로 지키시고 원수막이 손대지 못하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차로 방송실에서 POP 찬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곳곳에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하심이 넘치는 평안한 안식의 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삼일의 성도들 복중의 생명까지 또 이 한 주간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